초월주의 철학자, 시인, 에세이스트, 생태학자인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명 에세이 월드는 이카나미, 경제라는 제목의 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그는 월든 호수가의 낡은 판잣집을 개보수하는 상세한 과정은 물론 이후 그가 2년 2개월 동안 살면서 자신이 쓴 생활비를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직접 오두막을 짓고 이후 직접 곡물을 경작하고 때로는 날품팔이 일을 하기도 하면서 그가 쓴 생활비가 총 28달러 12.5센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로 이는 863달러, 한화로는 약 9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28달러 남짓한 돈으로 소로는 2년 2개월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다면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로가 의미한 이 경제는 물질 문명 사회에서 개인이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가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존을 지키며 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로는 모든 이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삶의 진정한 현장에서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의미의 경제적 능력을 배우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5월 첫날 밤에 찾아뵙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케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로는 이른바 월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이 물질을 만능 사회에 기대지 않고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사는데 그가 필요했던 28달러, 이 돈은 당시 하버드 대학생의 1년 방세보다 2달러 정도 더 싼 가격이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로가 자신의 모교이기도 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월세를 언급한 궁극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서 스스로 터득하는 생존 방식, 이것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대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법론을 고지 곧대로 지금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기는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에 참된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때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신의 두려움, 이것을 얼마간 극복할 수 있다는 그의 원론, 이것만큼은 지금도 아주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든의 네 번째 감상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월든 완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사람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스 소로 에세이 월든 네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28달러 12.5센트. 소로가 월든 호수가에 오두막을 지으면서 애초에 판잣집에서 떼어낸 목재와 돌과 모래를 제외하고 사용한 모든 자재를 망라한 비용입니다. 23달러 44센트. 소로가 월든 호수가에서 경작을 한 농산물의 판매 대금 액수입니다. 13달러 34센트. 소로가 날품을 팔아 번 돈의 총액입니다. 61달러 99센트. 식비를 비롯해 의복비, 연료비를 합한 액수입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산 2년 2개월 동안 거미약하지만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무한대의 것을 얻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여유로운 시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삶, 원하는 날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안락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I learned from my 2 years' experience that it would cost incredibly little trouble to obtain one's necessary food, even in this latitude, that a man may use as simple a diet as the animals, and yet retain health and strength. I have made a satisfactory dinner, satisfactory on several accounts, simply off a dish of purslane, Portulaca oleracea, which I gathered in my cornfield, boiled and salted. I give the Latin on account of the savoriness of the trivial name, and pray, what more can a reasonable man desire in peaceful times, in ordinary noons, than a sufficient number of ears of green sweet corn boiled, with the addition of salt? Even the little variety which I used was a yielding to the demands of appetite and not of health. Yet men have come to such a pass that they frequently starve, not for want of necessaries, but for want of luxuries.
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 위도의 지역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은 수고로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또 인간이 동물만큼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난 옥수수 밭에서 긁어모아 살짝 데쳐 소금을 뿌린 쇠비름 한 접시로도 만족스러운 식사, 그것도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다. 내가 쇠비름의 라틴어 표기명을 병기한 것은 쇠비름이라는 종의 이름에 담긴 향긋한 맛 때문이다. 평화로운 시절, 평범한 정오에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말랑말랑한 옥수수 알을 넉넉하게 데쳐서 소금 좀 뿌린 것이면 충분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내가 조금이나마 다양하게 먹은 것은 식탐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한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음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독자들은 내가 이 문제를 영양학적 관점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따라서 식료품 저장실을 넉넉히 갖춰놓지 못한 독자는 내 검소한 삶을 시험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Bread I at first made of pure Indian meal and salt, genuine hoe cakes, which I baked before my fire out of doors on a shingle or the end of a stick of timber sawed off in building my house. but it was wont to get smoked and to have a piney flavor. I tried flour also, but have at last found a mixture of rye and Indian meal, most convenient and agreeable. In cold weather, it was no little amusement to bake several small loaves of this in succession, tending and turning them as carefully as an Egyptian his hatching eggs. They were a real cereal fruit, which I ripened, and they had to my senses a fragrance like that of other noble fruits, which I kept in as long as possible by wrapping them in cloths. I made a study of the ancient and indispensable art of bread making, consulting such authorities as offered, going back to the primitive days and first invention of the unleavened kind, which from the wildness of nuts and meats, men first reached the mildness and refinement of this diet. And traveling gradually down in my studies through that accidental souring of the dough, which, it is supposed, taught the leavening process, and through the various fermentations thereafter, till I came to good, sweet, wholesome bread, the staff of life. Leaven, which some deem the soul of bread, the spiritus which fills its cellular tissue, which it religiously preserved like the vestal fire, some precious bottle, full, I suppose, first brought over in the Mayflower, did the business for America, and its influence is still rising, swelling, spreading, in cerulean billows over the land.
"내가 옥수수 가루와 소금만 가지고 만든 빵은 순수한 옥수수 빵이었다. 난 집 밖에 불을 피워놓고 지붕 너울이나 집을 지을 때 잘라내고 남은 목재 동강에 얹어 빵을 구웠다. 그때 나온 연기가 빵에 스며들어서 소나무 냄새가 풍겼다. 난 밀가루로도 빵을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호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섞을 때 가장 손쉽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추운 날에는 이집트 사람이 알을 인공 부화시키듯이 조심스럽게 작은 빵덩어리를 지켜보며 뒤집으며 연달아 굽는 것도 무척이나 즐거웠다. 이 빵들은 내가 키워낸 진정한 곡물의 열매였으며 내 감각에는 다른 고귀한 열매들의 버금가는 향기를 지녔기 때문에 난 가능하면 그 향내를 오래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빵들을 천으로 쌓아두었다. 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빵 굽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책들을 들춰보며 효모를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빵이 만들어진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야생의 나무 열매와 살코기만 먹던 인류가 부드럽고 세련된 빵을 처음 만나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반죽이 시큼해지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 빵을 발효시키는 과정, 그 이후로 고안한 다양한 발효법까지 연구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여겨지는 맛있고 달콤하고 건강에 좋은 빵까지 알게 되었다. 빵의 영혼이라고 여겨지는 효모는 빵의 세포조직을 가득 채우는 스피리투스이며 종교적으로는 제단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화처럼 보존되어 왔다. 내 생각에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최초의 효모병이 제 역할을 해낸 덕분에 지금도 이 땅에서 부풀어 오르며 곡물의 큰 파도를 타고 널리 퍼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존 덴버의 브레드였습니다. 빵의 영혼이라는 효모를 이야기하면서 소로는 스피리투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스피리투스는 라틴어로 숨결, 영혼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소로는 가령 직접 곡물을 재배해서 그것으로 빵을 구워 먹는 것과 같은 자급자족의 삶이 노동의 행위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숭고한 행위로 만들어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생명을 유지해주는 빵의 역사를 찾아보는 것으로 빵 굽는 법을 전수해준 조상과 통혼하고 그렇게 삶을 초월한 연대를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의 축적에 눈이 멀어서 삶을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에서 영원히 멀어져 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제시하는 하나의 치유법이기도 합니다. 그도 물론 세속의 논리에 휘둘렸던 시절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 계속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For more than 5 years, I maintained myself thus solely by the labor of my hands. And I found that by working about 6 weeks in a year, I could meet all the expenses of living. The whole of my winters, as well as most of my summers, I had free and clear for study. I have thoroughly tried schoolkeeping and found that my expenses were in proportion, or rather, out of proportion to my income, for I was obliged to dress and train, not to say think and believe accordingly, and I lost my time into the bargain. As I did not teach for the good of my fellow men, but simply for a livelihood, this was a failure. I have tried trade, but I found that it would have taken 10 years to get underway in that, and that then I should probably be on my way to the devil. I was actually afraid that I might, by that time, be doing what is called a good business. When formally I was looking about to see what I could do for a living, some sad experience in conforming to the wishes of friends being fresh in my mind to tax my ingenuity, I thought often and seriously of picking huckleberries, that surely I could do, and its small profits might suffice, for my greatest skill has been to want but little. So little capital it required, so little distraction from my wonted moods, I foolishly thought.
Nan 5년 이상 순전히 맨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았다. 그리고 연간 약 6주일만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따라서 겨울 전부와 여름의 대부분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하는 데 몰두할 수 있었다. 난 학교 운영에도 철두철미하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비용이 수입과 겨우 균형을 맞추거나 약간 초과한다는 걸 깨달았다. 상황에 맞게 옷을 차려입고 훈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고 내 시간까지 적지 않게 빼앗겼다.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생계를 위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패였다. 난 사업도 해보았다. 그러나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10년이 걸리고 그때쯤이면 내가 악마의 길을 걷고 있을 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쯤에 내가 장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기도 했다. 옛날에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닐 때 친구들의 바람에 맞춰보려 했던 서글픈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새롭지만 당시 나는 월귤나무에서 열매 따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장점이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성격이니 작은 이익만 나도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게다가 이것은 자본도 별로 들지 않고 나의 생활 방식에도 그다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결국 나는 어떤 장사를 하든 장사는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저주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령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에 깃든 저주를 피할 길은 없다.
As I preferred some things to others, and especially valued my freedom, as I could fare hard and yet succeed well, I did not wish to spend my time in earning rich carpets, or other fine furniture, or delicate cookery, or a house in the Grecian or the Gothic style just yet. If there are any to whom, it is no interruption to acquire these things, and who know how to use them when acquired, I relinquish to them the pursuit. Some are industrious and appear to love labor for its own sake, or perhaps because it keeps them out of worse mischief. To such I have at present nothing to say. Those who would not know what to do with more leisure than they now enjoy, I might advise to work twice as hard as they do. Work till they pay for themselves and get their free papers. For myself, I found that the occupation of a day laborer was the most independent of any, especially as it required only 30 or 40 days in a year to support one. The laborer's day ends with the going down of the sun, and he is then free to devote himself to his chosen pursuit, independent of his labor. But his employer, who speculates from month to month, has no respite from one end of the year to the other.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 자유를 소중히 생각했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값비싼 카펫이나 화려한 가구, 고딕 양식의 집을 손에 넣기 위해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나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쫓으며 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일 자체를 위해 또는 그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지금 당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 지금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더 많아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두 배로 열심히 일하라고, 즉 빚을 완전히 갚고 자유의 증서를 얻을 때까지 일하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날품팔이 일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란 걸 깨달았다. 1년에 3, 40일만 일하면 나 혼자 먹고 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날품팔이 일은 해가 지면서 끝이 난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자유여서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일에 몰두할 수 있다. 그러나 날픈 파리를 고용한 주인은 다달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숨 돌릴 틈이 없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파이스트가 리메이크한 피터 가브리엘의 Don't Give Up이었습니다. 소로는 월든에 가기 오래전에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습니다. 그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꿈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체제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체벌로서 학생들을 통제하라는 학교의 지시가 있던 날, 그는 그날 저녁에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도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가령 장사를 잘한다라는 말은 불경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선 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죠. 소박하고 현명한 인생에 관한 그의 통찰 계속 감상해 보겠습니다.
'I am convinced, both by faith and experience, that to maintain one's self on this earth is not a hardship, but a pastime. If we will live simply and wisely, as the pursuits of the simpler nations are still the sports of the more artificial. It is not necessary that a man should earn his living by the sweat of his brow, unless he sweats easier than I do. One young man of my acquaintance, who has inherited some acres, told me that he thought he should live as I did, if he had the means. I would not have anyone adopt my mode of living on any account, for, beside that before he was fairly learned, it I may have found out another for myself. I desire that there may be as many different persons in the world as possible. But I would have each one be very careful to find out and pursue his own way, and not his father's or his mother's or his neighbor's instead. The youth may build or plant or sail. Only let him not be hindered from doing that which he tells me he would like to do. It is by a mathematical point only that we are wise. As the sailor, or the fugitive slave, keeps the pole star in his eye. But that is sufficient guidance for all our life. We may not arrive at our port within a calculable period, but we would preserve the true course.
나는 소박하고 현명하게 산다면 이 땅에서 자기 한 몸을 유지하는 건 고생이 아니라 오락거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경험으로도 확인했다. 이는 소박하게 사는 종족에게는 일상이나 다름없는 것이 보다 더 인위적인 것에 의존해 사는 민족에게는 어쩌다 한번 즐기는 기분풀이인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편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돈벌이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아는 한 젊은이가 몇 에이커의 땅을 물려받았는데 자기에게도 방법이 있다면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난 어느 누구도 내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바라지 않는다. 게다가 남이 내 생활 방식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내가 다른 생활 방식을 찾아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다, 난 이 세상에 가능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각자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이웃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신중하게 찾아내서 꾸준히 따르라고 말해주고 싶다. 젊은이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으며 멀리 항해를 떠날 수도 있다. 젊은이가 우리에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자. 항해사와 도망 노예가 북극성에서 눈을 떼지 않듯이 우리는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만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다. 그 지표는 우리를 평생 인도해 주기에 충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은 시간까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유지할 수는 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스팅의 Brand New Day였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의 가장 큰 비극의 하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전락시켰다는 것이라고 소로는 암시하고 있는 것 같죠. 과거 노동은 그 자체로 숭고한 생명 유지의 장치였으며 일상이자 무엇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오락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그런 노동을 영혼을 고갈시키고 저급한 물질 만능주의의 최저 수단으로 만들었고 인류는 다른 얄팍하고 덧없는 것을 오락거리로 삼게 되었다는 소로의 인류학적 고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든 프로젝트는 무조건 따라해야 할 모범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개성이 살아있는 자아 실현의 방법론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라는 중요한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은행나무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은행나무에서 정유정의 에세이 히말라야 환상 방황을, 자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잎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대림미술관에서 10월 12일까지 열리는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전시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월든 감상 주간 동안 기억할 만한 소로의 명언을 발췌해서 원문과 번역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홈페이지 북마크 게시판을 찾아주십시오. Dixie Chicks의 Not Ready to Make Nice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월든 다섯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일린이었습니다.